이 명절 예배의 가장 기쁨 중에 하나는 멀리 계신 성도들이 가족들을 찾아와서 또 예배하러 온 것을 인하여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참 기쁨이기도 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한번 대답을 해봐요. 자기가 책을 좋아하는, 핸드폰보다 책을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아니면 손을 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 봐요. 핸드폰보다 책은 내가 너무 좁혀서 물었죠. 그죠? 핸드폰도 좋아하고 책도 좋아하고 이렇게 묻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 중에는 그 책에 책을 지은 저자의 이름까지 혹시 아는 사람? 오, 혹시 누구예요? 둘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 히린인가? 네. 자기가 좋아하는 저자의 이름은 뭐라고 말을 해요? 네. 주변은 들릴 것 같습니다. 예, 와, 자기가 좋아하는 책도 좋아하고 책의 저자도 좋아하는, 굉장하죠, 여러분. 예, 저는 제가 좋아하는 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이 사람은 프란치스코 신부인데 평생토록 알코올 중독을 극복하지를 못했어요.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에 그 술에 중독된 가정에서 자랐고, 그리고 삶이 정말 그의 삶을 들으면 저렇게 해서 어떻게 신부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는 나중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신부복을 벗어요. 그리고 그 여자와 함께 한 25년을 살고 다시 또 이혼을 합니다. 그런데 평생 그는 알코올 중독을 극복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분이 가서 강의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려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이 평생 동안 자기가 한 유명한 한 문장이 있어요. 함께 한번 이 문장인데 같이 읽도록 할까요? 시작.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마땅히 되어야 하는 당신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되어야 하는 모습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신부였다가 다시 한 사람의 시민으로 살아가며, 그리고 자신에게 그 알코올 중독을 극복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저 말이에요. 특별히 마지막 문장에 왜냐하면 마땅히 되어야 하는 모습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참 여러분, 이 말을 하나 깨닫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은혜일까요? 아마 우리가 명절에 가정에 또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이 사람처럼, 브레넌 매닝처럼 어쩌면 알코올 중독을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알코올 속에서 살아가는 가족을 만날 수도 있고요. 이혼한 또 형제를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족들끼리 원수라서 만나서 아무 말도 하지도 않고 아예 오지도 않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명절이 되어도 그의 일상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늘 그리워서 가족들을 멀리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그래도 이 명절이 되면 한 번쯤은 한 번 더 가족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하며 주저하기도 하는 다양한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이런 명절에 수치심 없이 기쁘게 가족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를 믿고 신부가 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쳤지만 이렇게 알코올을 극복하지 못했던 브레넌 매닝처럼 우리 안에도 형제 우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부모님들의 어린 시절에 했던 베풀었던 편애로 인하여서 자신이 장성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때 당신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이런 이야기를 가진 감정도 있고 또 형제 자매들 사이에 오늘 사는 모습 때문에 서로 질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레넌 매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에도 이와 너무나 유사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유년부나 초등부에 속했던 친구들은 이 인물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제가 힌트를 드릴 텐데 첫 자만 말할게요. 아자로 시작하기도 하고 네 사람의 이름을 말할 거예요. 아자이기도 하고 이자도 있고 야자도 있고 요자도 있어요. 누구일까요? 아, 이, 야, 요. 누구 이름일까요?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 아, 이, 야, 요. 이름의 첫 자예요, 전부 다. 아 자는 누구?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 자는? 이사. 그 다음에 야 자는? 야고. 요 자는? 요셉. 그러면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네 사람 중에 누구일까요?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은 그의 삶에 있어서 화해라는 것을 모르며 살았던 언제나 경쟁하고 쟁취하고 싸우고 얻고 또 도망가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 야곱도 가만히 보면 한 여자의 남편이 아니라 여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죠? 여자가 아주 많습니다. 또 야곱은 자신이 속이기도 하지만 속기도 했어요. 예, 야곱은 정말 그가 많이 속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형과는 항상 경쟁을 했어요. 형과 함께 싸우는데 언제부터 싸웠는가 하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쌍둥이로 임신을 하였더니만 형하고 동생하고 막 싸웠어요. 참 저는 억울한 것 같아요. 저희 큰딸이 사촌 조카보다 6개월 늦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 6개월 늦어요. 그래서 우리 큰딸은 절대 사촌 언니에게 언니라는 말을 안 해요. 왜 네가 나보다 6개월 일찍 나왔다고 언니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는 너무 같은 날 태어나는데 단지 먼저 나온 것밖에 없어요. 참 이런 거 너무 억울하죠. 형 동생 사이에 하여간 이 싸우면서 나왔어요. 이 야곱은 그뿐만이 아니죠. 이 사람은 항상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누군가와 싸웠어요. 형 에서와 싸우지 아니하였으면 엄마 아빠 싸움에 끼어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저 외국에서는 라반, 자기 외삼촌하고도 늘 싸워야 해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 더 어려운 것은 외삼촌하고만 싸운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외삼촌 집에서 그가 결혼을 했는데 무려 자기 아내들끼리 막 싸워요. 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기 아내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끼리 싸워요. 여러분 정말 이 집에 평안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야곱은 그가 20년 동안의 해외 생활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왠가 하면 자신이 돌아가서 만나야 할 형 에서와 화해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읽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싸움을 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그게 두려웠어요. 야, 내가 이제 지금까지 얻었던 모든 것을 다 잃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가 깊은 두려움에 빠졌어요. 아마도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순종하면서도 동시에 형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는 이렇게 말을 하죠.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는 내가 말하기를
우리 뒤에 있다 하라.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 야곱은 돌아가면서 아, 형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야곱은 무려 떼를 네 떼를 나눕니다. 짐승을 세 떼로 나누고 그리고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네 번째로 보냅니다.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는데 그가 보내는 그 짐승의 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을 보면서 형이 마음을 풀리라. 참 여러분 외람되지만 저도 아내를 돌보고 하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사실은 가족이에요. 그리고 처제와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어려움이 많으니까 거의 만나지 않고 거의 한 13년을 만나지 않고 지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아파트 임대 그 당첨이 되면서 처제가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니까 마음이 풀어집니다. 아,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마음 푸는 건 기도로 하는 게 아니고 돈으로 하는 거다. 돈을 주는 게 최고다 이게. 아, 그렇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사람은. 아마 야곱도 그런데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 야곱이 얼마나 고향으로 돌아가면서도 마음이 불편한지 두려운지 자기가 어떻게 얻은 재산인데 그걸 떼를 나누어서 형이 이걸 받아서 좀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다. 관계가 회복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다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마음처럼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가는 것을 주저할 수도 있고 여러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재정적인 이유도 클 것이에요. 요즘 살기가 정말 어려운데 이런 명절에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정말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고 피곤해서 이 번잡스럽게 오가는 것이 힘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가족 중에 예전에 수년 동안 감정을 풀지 못한 가족이 있어서 명절날 모이기만 하면 싸우는 그런 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어두움이 가장 잘 각인되어 있는 곳, 가장 내 삶의 어두움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고향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이런 삶의 어두움을 간직하고 있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은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의 마음에, 야곱의 삶에 놀랍게도 누가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야곱이 수많은 갈등 속에 있을 때마다 언제나 함께 하나님이 그의 일상 속에 함께 계셨어요. 우리 또 우리 친구들, 어린이 친구들이 한번 대답을 해봐요.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뭘까요? 야곱의 형 이름. 누구? 뭐래요? 있어요, 그죠? 아, 상아가 손을 들었어요. 크게 대답해봐요. 예. 이쪽 분들은 모르시나 봐요. 애가 지금 애서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십니까? 그런 게 있던가 싶은 것 같은데 애서예요. 애서. 애서. 애서와 이 야곱은 항상 싸웠는데 어디서부터 싸웠는가 하면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만 22절 끝에 보시면 23절 첫 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참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여서 20년 만에 얻은 아이입니다. 임신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둘을 얻었는데 둘이 저 태중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날 때부터 모태솔로가 있듯이 날 때부터 싸움꾼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야곱은 이 형과 무려 40살이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40살에 총각 둘이서 결혼하지 않고 한 집에 있다. 이런 집은 절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집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둘이 유산 분쟁이 붙어가지고 도망을 가야지만 형이 언제나 죽이려고 했어요. 동생을. 그러니까 여러분 재산 상속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죽고 사는 문제예요. 돈 때문에 사람 죽일 수 있어요. 돈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도망간 곳이 바딴 아람, 자기의 외삼촌 집이에요. 이곳에 가서는 누구와 싸우는가 하면 창세기 31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저게 보면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이 라반과 싸움이 안 되니까 누가 야곱의 편에 서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라반이 이번에는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 색깔 있는 전박이가 너의 것이다 그러면 전박이를 하나님이 주시고 또 이번에는 색깔 없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걸 바꾸어 주시고 누가 라반과 싸우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야곱은 끊임없이 그 자기 외삼촌과 싸웠어요. 뿐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라헬과 레아의 싸움도 그의 생에서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죠. 나중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간구하여 얻은 자녀이고 결혼까지 했는데 형의 분노를 피하여 간 그곳에서조차도 끊임없이 싸움 속에서 갈등하며 살아온 인생, 이게 바로 야곱인데 야곱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야곱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이 뭐예요? 싸워서 이긴 자, 경쟁하는 자. 그러니까 야곱의 생에는 언제나 싸워서 이긴 아주 굉장히 뛰어난 능력자임이 틀림이 없어요. 이런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가 경쟁하고 싸울 때 언제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대체로 사람들은 갈등이나 경쟁이나 대립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피하려고 하죠. 피하고 싶어도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것. 오늘 우리 이지연 집사님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생계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인생. 누군가 끊임없이 나는 나의 생명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끊임없이 경쟁으로만 내모는 그런 사회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야곱의 인생도 항상 이 갈등이 일상화되어 있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이 갈등의 일상화는 언제나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배우자와 싸우면서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또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하면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절대 떠들지 마라. 수없이 얘기하지만 애들이 벌써 지금 34분이 지나는데 어떻게 이 시간을 다 견딥니까? 참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대해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여러 모양에서 이 아이들과 함께 하는 공간들 또 마음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들끼리 싸우기도 하고요. 특별히 가정에서의 싸움은 그래도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직장에서 싸울 때 여러분 어떻게 싸워요? 거기는 분명히 해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인사 고가에서 반영이 되어서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너는 관계 맺을 줄 모르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듣기도 하고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에서와 야곱 같은 배에서 나왔지만 다른 인간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만나는 형제들 같은 배에서 나왔지만 다른 인간이에요. 그냥 좀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그 인간은 그렇게 산다고. 막 그걸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럴 이유가 정말 다른 인간이잖아요. 그죠? 다른 인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지나치게 형제 우애를 강조하는 유교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요. 결혼하면 다 독립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이 유교 문화에 익숙해서 기독교 정신은 효지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형제 우애를 이야기하는 성경의 구절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주인이든지 종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나그네든지 자기 소유가 있는 그런 주인이든지 간에 모두를 다 뜻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혈육만을 가지고 형제 우애를 얘기하면 가장 비기독교적인 사람이 되고 가장 배타적인 사람이 되어서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형제 우애를 이루지 못하여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지 못하였어도 우리 속에 와셔서 갈등을 피하지조차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의 약속을 가지고 오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갈등 속에 살아가는 야곱의 일상처럼 우리의 인생의 갈등 속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수요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한 지 두 주가 지났어요. 최재철 전도사님이 잘 인도해 주고 계시는데 이번 주 두 번째 모임에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힘들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힘들 때 가장 먼저 하는 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어느 참여하는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이게 그분의 답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을 듣고 난 뒤에 나는 힘들면 어떡하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씨. 성질 내고. 그리고 또 괜히 옆에 있는 아이들한테, 야, 조용히 안 해! 뭐 그러기도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다 끝이다가 결론에 가면 돈이 없구나. 두려워 떨고. 그러다가 이제, 아, 하나님한테 가야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가더라고요. 보니까 패턴이. 막 그런 어려운 일이 닥치면 처음부터 주여 믿습니다. 이번에 일도 어쩌고 저쩌고 그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그게 참 마음의 깊은 곳에 말할 수 없는 불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참 여러분, 저는 그 집사님이 그냥 딱 첫마디가 이거라니 자신의 인생에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 나 어떡해요? 그 일에 무기력함을 느끼는데 그때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때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면 그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면서 막 짐승이 세 번씩이나 내려오니까 베드로야 이 짐승을 먹어라. 그 안에 돼지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짐승들이 다 있었어요. 그랬더니만 주여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 다음에 답은 뭐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가 답이죠. 그죠? 근데 우리 모두는 다 베드로와 너무 똑같아가지고 이름은 늘 주여 부르면서도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이 하나님 나 어떡해요?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지만 이 일은 일상 속에서 갈등 속에서 재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예요. 찬양이에요. 간구예요. 무슨 지식이 많아서 성경을 다 알아서 그분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자신의 믿음의 실제이라는 거죠. 바로 이 야곱 또한 언제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나 어떡해요 라고 하듯이 그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32장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야곱의 모습인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 야곱은 딱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는 형으로부터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5절 말씀입니다. 그가 함께 읽습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너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 야곱은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제일 먼저 형에게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 베풀어요. 그래서 여기에 언급된 짐승을 보면요.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마리, 순양이 20마리, 낙타가 30마리,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나귀 새끼가 10마리. 이것을 다 떼를 나누어요. 나누어요. 그러니까 세 떼로 나누니까 대체로 보면 한 20마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8마리씩 대충 뭐 나눕시다, 여러분. 해서 여러분 짐승이 여러 종류가 8마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오는데 여기 있는 언급된 종류를 다 하면 그래도 한 40마리 정도가 한 떼를 이룹니다. 굉장히 많은 떼예요,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이나 요르단이나 이런 데 여행을 하시다 보면 한 3, 40마리 떼를 만나면 굉장히 큰 떼예요. 그런데 이런 세 떼를 만나는 거예요. 세 번씩이나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무엇을 통하여 이루는가 하면 베푸는 것으로, 드림으로, 나눔으로, 너그럽게 대함으로 얻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해요. 은혜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저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기를. 아니에요. 사람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통하여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좀 잘 돼가지고 아 우리 자녀는 이런 거 합니다. 이런 거 한번 좀 말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 세 자녀가 있는데 하나도 그럴 만한 인물이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 조카는 여러분 3일 회계 법인에 들어가서 집에 가면 트렁크가요. 4주짜리 트렁크가 있고요. 3주짜리가 있고 2주짜리, 1주짜리가 있어요. 똑같은 나이인데 명절에 갔다가 삼촌 나 저거 4주짜리야. 그런데 우리 딸은 그런 게 없어요. 프리랜서로 그냥 자유롭게 살아요. 순간 아 너도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할 뻔했어요. 그러다가 나오면서 가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우리 조카는 저렇게 직장 생활에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하잖아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내 꿈이 뭐냐 그러니까 50대 중반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우리 딸은 20살, 25살부터 자기가 원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누가 행복할까요? 아, 제가 거기서 회심을 했어요. 아, 20대부터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구나. 와, 인생의 만족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하여간.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하면 속 터진다는 거. 그렇지만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에게 은혜를 얻기를 원하거들라. 여러분의 것을 나누어야 해요. 베풀어야 해요. 은혜는 공짜라는 말이 틀렸어요. 은혜가 공짜라는 말은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능력과 소유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공짜라는 뜻이지 은혜 자체가 값어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가장 귀한 건데 이것과 대등하게 값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점에서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사람은 본성상 주고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서로 너그럽게 대해야 해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 집에 가시거나 가족을 만날 때에 제일 먼저 좀 시간에 너그러우시길 바랍니다. 너무 빡빡하게 두 시간 뒤에 갑니다. 자기도 마음이 불편해요. 딴 일 시킬까 봐서 문제가 생길까 봐서. 좀 시간에 여유로우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정이 각박한 쪼들리는 빠듯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자신의 것을 좀 내어놓고 너그럽게 가족들을 돌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형에게는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면서 은혜를 구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어떤 은혜를 구하였을까요? 9절, 10절, 1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 말씀에 전부 다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하셨나이다. 아멘. 저기 10절 12절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야곱은 자신의 지난 날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지팡이 하나 들고 떠났던 인생이 너무나 많은 이 짐승의 가축의 떼를 어마어마한 무리를 가지고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12절에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족속을 이룬 것은 아니에요. 이 10절 말씀은 이거예요.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다 돌아보니까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절을 보면서 자신의 지난날의 삶 전부가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재산이 증가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형제들이 재산이 좀 늘어난 것 보면서 너무 시샘하다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 열심히 살아서 그 일들을 그런 결과들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이고 수고했다 좀 너그럽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은 놀랍게도 그가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26절 같이 읽을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야곱은 지금까지의 삶이 은혜고 축복을 받았다고 자기가 인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도대체 무슨 축복? 복을 그가 구할까요? 지난 시간에 재산을 얻은 것 은혜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모호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붙들고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구하는 첫 번째 축복이 그가 구하는 이 축복이 무엇일까요? 24절 한번 보실까요? 25절까지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리고 난 뒤에 26절이 나와요. 자기 자신의 몸이 관절이 어긋나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그가 놓지 않으면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도대체 뭘까요? 아니 여러분, 지금 축복이 야곱이 바라는 축복이 아닌 무엇인가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그가 기도하면 어긋난 관절도 고쳐야 되는데 오히려 멀쩡했던 관절이 지금 상했어요. 이 어떤 사람을 붙들고 놓지 않는 야곱을 그 어떤 사람이 엉덩이를 쳐서 그 힘줄에 문제가 생겼어요. 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걸어나갈 때 보면 그가 다리를 절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픔 속에서도 구하는 축복, 이게 뭘까요? 야곱은 원하지 아니하였지만 그는 축복을 구하다가 그만 다리를 끌고 살아야 하는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야곱은 자기 몸이 상해도 받고 싶었던 그 은혜, 축복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이죠. 환도뼈의 위골, 이것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무슨 곧 축복일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야곱의 인생을 본다면 왜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가 이름을 물을 때 그 이름을 묻는 의도 속에는 그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거냐? 너 정말 맨날 사람만 만나면 싸우고 내가 얻어야 했고 승리하고 나는 경쟁에서 1등이 돼야 하고 그것이 너의 삶의 방식이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이전까지는 그가 사기꾼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놀랍게도 그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인가 하면 다리를 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나중에 바로를 만났을 때 내 인생이 험악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는 나는 내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지식과 꾀를 가지고 살던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고통을 통하여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자기를 두고 나는 내 인생의 운명의 개척자야 라고 말했던 그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지요. 내 삶을 내 방식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오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상처를 입었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온갖 상처를 다 입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치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를 바꾸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욕심으로 장자권을 구했던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상처 입은 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자로 이 야곱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리를 끌고 나가는 그의 삶이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야곱이 또 얻은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27절, 28절,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거기서 야곱에게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더라. 그제서야 야곱이 축복하는 그분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어요. 내가 밤새 붙잡고 씨름했던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30절에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러므로 야곱은 이 동네 이름을 브니엘로 바꿨는데 원래 이 동네 이름이 뭐예요? 야복강변이라는 것이에요. 야곱의 저 3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구했던 축복이 뭐였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밤새 나는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붙들고 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는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구약성경의 모든 선지자들도 모든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 보았다고 말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과 너무 친밀했던 사람조차도 나는 하나님의 등은 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나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는 자, 그래서 야곱은 내가 생명이 보호받았구나, 보존되었구나, 내 생명이 바로 이 축복으로부터 왔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는 자가 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신 그분을, 그분이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를 보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죽지 않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흘러가는 곳에는 항상 생명이 유지됩니다. 브레넌 매닝이 자신의 인생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천박한 은혜에 대한 증언자입니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회고록의 부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불황인의 회고록입니다. 불황인의 회고록이라고. 그는 이 불황인으로서 자기 자신에겐 단 하나밖에, 한 문장의 기도밖에 없다고 하였는데 그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가 말하는 은혜였고 그가 발견했던 은총이었고 그가 평생의 삶을 살면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았던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브레넌 매닝이 말했던 것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마땅히 되어야 하는 당신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내가 준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또 용서받지 못한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삶이 여전히 어려워서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와 우리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지내가는 이 명절을 지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